한번 상상해 보시죠.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인물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단 하나의 흠집도 없고요. 누구도 상상하기 힘들 만큼 엄청난 부를 이뤘고 또 주변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그런 사람 말이죠.
네,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성취를 다 이룬 뭐 억만장자 성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이 사람의 빛나는 삶을 한꺼풀 벗겨내서 그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 말입니다. 사실 이 모든 완벽함이 그저 사소한 말 한마디 실수로 이 모든 걸 빼앗길지 모를다는 숨막히는 공포와 편집증에서 비롯된 방어기제였다면 어떨까요?
와, 정말 소름 돋는 반전이 아닐 수 없죠. 겉으로 보이는 그 무결점이 사실은 가장 취약한 내면의 공포를 감추기 위한 거대한 마스크일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죠. 오늘 배움을 즐기고 계신 당신과 함께 떠날 이번 심층탐구의 주제가 바로 이 완벽함 뒤에 숨겨진 미스터리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출처 자료는 구약 성서학자인 존 월턴 박사님의 욥기 분석 자료죠.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야기의 아주 첫 단추인 1장 1절에서 5절, 이른바 지상에서의 장면을 돋보기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텍스트입니다. 시작부터 예상을 완전히 뒤엎거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특정 종교의 교리를 설교하거나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네, 저희는 그저 수천 년 전에 쓰인 이 고대 텍스트가 사실은 얼마나 정교하고 도발적인 문학적 장치들을 품고 있는지 살펴볼 뿐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이 현대의 우리에게 어떤 충격을 주는지 철저히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해보해보는 것이 이번 심층탐구의 유일한 미션입니다. 좋아요. 하나씩 풀어봅시다.
좋습니다. 보통 욥기라고 하면 당연히 고대 이스라엘의 아주 훌륭한 신앙인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니까요.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청중들이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를 상상해보세요. 주인공이 딱 등장하는데 그의 고향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수 땅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우수 땅이요? 솔직히 저는 좀 생소한 지명인데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느낌이었나요?
막 엄청 낯선 곳이었나요? 네, 아주 낯설고 이국적인 세상의 변방입니다. 학자들은 이 지역을 에돔과 연관된 시리아 사막 어딘가로 추정하거든요.
아, 이스라엘 중심부가 아니라 사막 쪽이군요.
구약의 창세기 36장을 보면 우수를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형인 에서와 연결 짓고 있죠. 또 70인역에서는 이 지역을 이두메와 아라비아 사이로 봅니다.
잠깐만요. 70인역이라는 건 정확히 뭔가요? 역사나 종교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짧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은 질문이네요. 70인역은 기원전 3세기경에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서를 고대 그리스어로 번역한 아주 중요한 문헌입니다.
아, 고대 언어의 사전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번역본의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우수라는 것은 이스라엘 지도의 중심에서 한참 벗어난 머나먼 사막지대라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즉, 주인공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법이나 종교적 언약과는 전혀 무관한 완전한 이방인이라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완전한 이방인이죠.
이거 시작부터 꽤나 파격적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쓰인 책인데 정작 주인공은 이방인이라니요. 그럼 나중에 욥이 고통받을 때 찾아와서 논쟁을 벌이는 친구들도 다 이런 이방 지역 출신인가요?
네, 맞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같은 친구들도 다 변방 출신이죠. 고대 근동에서 이 우수 주변 지역은 전통적으로 지혜자들이 많이 나오는 곳으로 유명하긴 했습니다.
오, 지혜로 유명한 변방 출신들이군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건 욥이 이스라엘의 신인 야훼라는 친밀하고 인격적인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신을 뭐라고 부르나요?
그는 그저 엘로힘이라는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신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아, 그게 마치 요나서에 나오는 이방인 선원들이나 창세기의 아비멜렉 같은 느낌인 거군요.
맞습니다. 딱 그겁니다. 이방인으로서 자신이 가진 제한된 지식만으로 신을 경외하는 인물인 거죠.
철저한 외부인이라는 거네요. 그런데 이 이방인 욥을 묘사하는 방식이 진짜 비현실적일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막 무슨 전설 속의 영웅처럼 묘사되잖아요.
네, 월튼 박사는 이 부분에서 극단이라는 단어를 거듭 강조합니다. 욥을 묘사하는 모든 것이 극단적입니다.
극단적이라면 얼마나 완벽하길래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욥의 성품을 묘사할 때 두 가지 히브리어 단어가 쓰이는데요. 내면은 무결함을 뜻하는 탐,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올바름을 뜻하는 야샤르입니다.
탐과 야샤르요. 뭔가 어감이 멋지네요.
네, 이게 인간이 신처럼 죄가 전혀 없다는 뜻인 신성한 완벽함은 아니지만요. 인간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의 완벽함을 의미합니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전혀 흠잡을 데가 없는 극치의 상태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도덕성만 최고 레벨인 게 아니죠. 재산 규모를 보면 양이 7,000마리에 낙타가 3,000마리, 양과 염소 등등 엄청나거든요.
세상에, 낙타 3,000마리요. 요즘으로 치면 뭐 개인 전용기 수십 대에 전 세계의 빌딩을 가지고 있는 억만장자 중에 억만장자인데 이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의미였나요?
그 숫자는 문자 그대로의 통계라기보다는 당대 고대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이고 막대한 부의 고정관념 자체를 끌어온 겁니다.
아, 막연하게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엄청난 부자의 고정관념이군요.
네.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의 끝판왕인 셈이죠.
듣고 보니 요분 정말 모든 능력치와 아이템을 꽉 채워서 최고 레벨을 찍어버린 비디오 게임 캐릭터 같습니다.
하하,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버글이 쓴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지나치게 완벽해요.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 고대 작가는 굳이 이방인을 데려와서 이렇게 독자들이 현실에서 공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으로 완벽하게 그렸을까요? 좀 적당히 훌륭해야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작가의 치밀한 철학적 설계가 드러납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극단적인 완벽함으로 설정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바로 고난에 직면했을 때 인간이 습관적으로 내놓는 쉬운 대답을 애초에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쉬운 대답이요? 예를 들면 뿌린 대로 거둔다 같은 인과응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만약 욥이 평범한 사람이었거나 아주 작은 잘못이라도 저지른 적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욥이 모든 걸 잃었을 때 저거 옛다에 지은 죄 때문에 벌받는 거다. 이렇게 쉽게 결론 내렸겠죠.
맞습니다. 그것이 고대인들의 세계관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도저히 벌을 받을 이유가 단 1g도 없는 무결점의 상태로 통제해버린 겁니다.
아하, 인간의 논리나 인과응고법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순수한 고난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였군요.
네, 욥이라는 캐릭터를 일종의 완벽한 진공상태의 실험군으로 만든 거죠.
와, 정말 정교한 문학적 세팅이네요. 욥의 이 거대한 완벽함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자녀들의 파티가 끝난 후 버리는 은밀한 의식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네, 1장 4절과 5절에 등장하는 내용이죠. 자녀들이 돌아가며 생일 연회를 열고 나면 욥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주 기묘한 의식을 치릅니다. 호스트 자녀들이 수대로 정결의식을 치르고 동물제사를 지내는 거 맞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자녀들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저주했을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흥미없게도 나중에 이 자녀들이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 장소가 바로 이 연회가 열리던 집이 무너져 내리면서입니다.
참 안타까운 복선이네요. 이 부분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마음속으로 저주했을까 봐라는 구절을 읽고 속으로 아유 신 짜증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함을 말하는 줄 알았어요.
현대인들에게 마음이라는 건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밀한 공간이니까요. 하지만 고대 시브리 문학에선 다릅니다.
그럼 어떤 뜻인가요?
신명기나 시편의 다른 텍스트들을 교차 검증해보면 여기서 쓰인 마음속으로라는 표현은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무리 내에서 은밀하게 공유된 생각이나 말, 즉 집단적인 대화를 의미합니다.
아, 그러니까 방에 혼자 안 나서 나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파티에서 술 한 잔 마시고 왁자지껄 떠들다가 무심코 선을 넘는 농담이나 대화를 주고받았을까 봐 걱정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파티라는 분위기에 취해 집단적으로 신성모독적인 뉘앙스의 대화가 오갔을 가능성을 두려워한 겁니다.
아주 기막힌 언어적 반전이 있다면서요?
네, 가장 놀라운 점인데요. 원문을 보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저주했을까 봐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 자리에 들어간 히브리어 단어는 축복하자입니다.
네, 축복이요. 잠깐만요. 자녀들이 신을 축복했는데 왜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지냅니까? 축복은 좋은 거잖아요. 전혀 앞뒤가 안 맞는데요?
앞뒤가 안 맞는 게 당연하죠. 이건 일종의 완곡어법이기 때문입니다.
완곡어법이요? 그러니까 일부러 돌려 말했다는 건가요?
네, 고대 서기관들이나 작가들에게 있어 하나님이라는 거대하고 거룩한 단어와 저주하다라는 불경스러운 단어를 한 문장 안에 나란히 적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금기였습니다.
타이핑조차 하기 두려웠던 거죠.
아, 그 두 단어가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불경스럽게 여겼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주하다라는 단어를 써야 할 자리에 반대말인 축복하다를 억지로 밀어 넣은 겁니다. 글자는 축복이지만 읽는 사람은 모두 저주로 이해하는 거죠.
와,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피하고 싶어서 돌아가셨다라고 빙빙 돌려 말하는 것처럼 고대인들도 문자를 기록할 때조차 신의 심기를 거스를까 봐 극도로 조심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표현 방식이 아니라 이 텍스트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언어적 모티프가 됩니다.
어떤 식으로 관통하나요?
나중에 하늘의 무대에서 도전자가 등장해 욥을 시험하자고 신에게 제안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잃으면 대놓고 하나님을 축복할 것입니다.
아, 거기서도 저주라는 말 대신 축복이라는 말을 썼군요.
네. 나중에 욥의 아내도 욥에게 하나님을 축복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말하죠.
전부 다 반어법으로 쓰였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욥은 모든 걸 잃은 고통 속에서도 끝내 신을 저주하지 않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생일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쓴 거죠.
아하, 그렇군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가장 잔인한 아이러니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애초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도전자 앞에서 욥을 칭찬하며 입 밖으로 꺼낸 그 진정한 축복의 말이 결과적으로 도전자의 호승심을 자극해 욥의 재산을 앗아가는 거대한 저주의 원인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죠.
신의 진짜 축복이 파멸의 시작이었다니 정말 뼈아픈 역설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도대체 당시 고대 근동에서 신을 저주한다는 건 정확히 무슨 뜻이었나요? 단순히 하늘을 향해 나쁜 욕설을 내뱉는 건가요?
단순히 홧김에 내뱉는 욕설 차원이 아닙니다. 물론 경박한 맹세나 다른 사람에게 불법적인 주술을 거는 행위도 포함되지만요.
네.
고대인들에게 있어 신을 저주한다는 것의 가장 본질적이고 치명적인 의미는 바로 신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경멸이요? 신을 어떤 식으로 경멸한다는 거죠?
신이 너무 무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깎아내리거나 신의 통치가 부패하고 불공평하다고 비난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신이 인간의 주술이나 재물에 의해 얼마든지 조종당할 수 있는 존재라고 취급하는 태도죠.
아, 신을 하찮게 여기고 자신의 발밑에 있는 존재로 보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훗날 욥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격렬하게 따지고 분노하긴 하지만 그가 결코 신의 능력이나 주권을 하찮게 여기며 경멸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욥은 억울해서 분노하긴 했지만 결코 신을 조종하려 들거나 우습게 보지는 않았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욥은 자녀들이 진짜로 파티에서 신을 그렇게 심각하게 경멸했다고 믿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시선을 자녀들의 행동에서 욥 자신의 내면으로 옮겨야 합니다.
아, 욥이 왜 그렇게까지 자녀들의 대화에 편집증적인 반응을 보였는지 파고들면 내면의 약점이 드러난다고 하셨죠?
네, 1장 4절과 5절의 번제의식은 사실 자녀들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욥이라는 인간의 머릿속에 도대체 신이 어떤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는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장면입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욥이 신을 어떻게 상상하고 있는지가 핵심이군요.
그렇습니다. 욥은 자녀들이 의도적으로 신을 모욕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진짜 두려워한 건 자녀들이 파티 중에 악의 없이 무심코 던진 농담이나 부주의한 말 한마디조차도 신을 극도로 불쾌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죠.
의도가 순수했냐 아니냐는 상관없이 그냥 말실수 한번 하면 벼락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네요.
맞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의 세계관이 정확히 그랬거든요. 월튼 박사의 자료는 이 부분을 고대 아수르의 문헌과 비교합니다.
어떤 문헌인가요?
바로 모든 신을 향한 기도라는 텍스트인데요. 이 기도문을 보면 고대인들이 신이라는 존재를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소름 돋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모든 신을 향한 기도요? 이름부터가 벌써 어떤 신이 화났는지 몰라서 일단 전부 다 부르는 느낌인데요?
하하, 왔습니다. 예배자는 자기가 왜 고통받는지도 모른 채 극도의 공포에 질려 체크리스트를 달달 읊습니다.
체크리스트요? 어떤 내용이죠?
내가 혹시 알지도 못하는 남신이나 여신의 거룩한 영토를 실수로 밟았습니까? 내가 의도치 않게 기분 나쁜 말을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까? 하면서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들이 섬기는 거대한 신이 인간이 실수로 땅 좀 밟았다고 아니면 말실수 좀 했다고 분노해서 재앙을 내릴 만큼 아주 옹졸한 존재라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이 아스르 기도문의 기저에는 신들은 매우 옹졸하고 까다롭다는 시각이 깊게 깔려 있습니다. 변덕스럽고 쉽게 삐지는 권위적인 폭군에 가까웠죠.
세상에,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완전 현대사회의 독성 강한 직장 문화랑 똑같지 않습니까? 언제 어떤 이유로 폭발할지 모르는 변덕스럽고 옹졸한 직장 상사 눈치를 보면서 매일 아침 출근길이 지옥 같은 직장인 말이에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 비유가 너무나 완벽하다는 겁니다.
속으로는 상사를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아, 내가 어제 탕비실에서 상사 심기를 거스르는 농담을 했나, 혹시 내 보고서 단어 하나가 기분을 상하게 했을까 하면서 매일 아침 혼자 반성문 쓰고 있는 꼴이잖아요. 상사가 진짜 무서운 게 아니라 내 월급과 자리를 뺏길까 봐 두려운 거죠.
웃음이 나올 만큼 정확합니다. 욥이 매일 아침 동물 제사를 드린 건 사실상 그 변덕스러운 CEO의 책상에 매일 아침 5시마다 최고급 과일 바구니와 사과문을 올려놓는 행위와 같았던 겁니다.
아, 훌륭한 신앙심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군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조를 보며 욥은 자식들 죄까지 회개하는 경건한 사람이구나 라고 찬양하지만요. 사실 이 구절은 욥의 빛나는 갑옷에 나 있는 단 하나의 치명적인 균열을 고발하는 장치입니다.
흠잡을 데 없는 완벽감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균열. 결국 그 도덕성이 깊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방어기제였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욥은 신과의 관계를 진정한 의로움이나 깊은 신뢰로 묶인 관계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이 막대한 부를 잃지 않기 위해 언제 화낼지 모르는 옹졸한 신의 비위를 맞추며 철저하게 위기관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신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불안간 거래로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었군요.
네, 그리고 곧이어 하늘의 무대에서 등장할 도전자는 바로 이 약점, 욥의 심연에 자리 잡은 이 옹졸한 신을 향한 공포심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게 됩니다.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입니다. 배움을 즐기고 계신 당신, 오늘 우리의 탐구 여정을 잠시 되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변방, 우스 땅에 사는 숨막히도록 완벽하게 세팅된 한 이방인 억만장자의 이야기로 시작했죠.
네, 그리고 저주를 축복으로 돌려 써야 했던 고대인들의 완곡어법 속에서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잃을까 벌벌 떨었던 인간의 근원적 불안을 엿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오래된 텍스트가 어떻게 한 인간의 그토록 완벽한 도덕성 뒤에 숨겨진 옹졸한 신을 향한 두려움과 위기관리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해부해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지상에서의 고요하고 긴장된 장면은 곧이어 우주적 규모의 하늘 무대로 넘어가며 전혀 새로운 차원의 갈등으로 폭발하게 될 겁니다.
욥이 평생을 바쳐 그토록 통제하고 막으려 했던 바로 그 비극이 역설적이게도 그의 완벽함 때문에 시작된다는 사실이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네요.
맞습니다. 수천 년 전의 텍스트가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의 심리를 정확히 찌르는 지점이 바로 여기죠. 우리는 누구나 세상을 혹은 자신이 섬기는 권위자나 신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숨겨진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은 세상을 어떤 프레임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강렬한 질문 하나를 던지며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욥의 그 모든 완벽하고 올바른 행동들이 사실은 분노하게 쉬운 신에 대한 옹졸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방어기제에 불과했다면 오늘 당신이 하고 있는 가장 훌륭하고 완벽한 행동들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진정한 신념에서 나온 것일까요?
아니면 혹시 그저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걸 막아보려는 두려움 기반의 통제와 위기관리의 결과물은 아닐까요?
만약 당신이 평생을 바쳐 억눌렀고 어떻게든 막으려 했던 그 최악의 일이 실제로 삶에 닥친다면 그때 당신의 진짜 모습은 과연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오늘도 깊이 있는 사유로 지식의 경계를 넓히는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묵직한 질문이 당신의 일상에 새로운 통찰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